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심으로 우리가 썩어질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빛나는 광명의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사옵나이다. 주께서 이 존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선한 무엇을 주께서 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과 그 선하신 작정에 의하여 이루어지신 것이 온즉 우린 주 앞에 범죄할 따름이오나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가능성을 열어주셨사옵나이다. 그와 같은 주의 인도하심과 귀하신 은혜에 힘입어 이 세상을 사는 저희들이 세상에 묻혀진 자가 아니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 죄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와 같은 일의 역사가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요 주 성령께서 그것이 악한 것과 우리가 마땅히 바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여 힘써 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선히 보이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서 주의 백성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은혜 주심에 따라 그 삶의 승리를 얻을 때에 주 앞에서 감사와 찬송을 돌려오게 되옵나이다. 그와 같은 주의 은택을 입어 저희가 신앙의 순례에 따라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다양한 인생의 저희 갈 길의 모습들을 빚어가신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주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것이옵나이다. 이제 우리의 영혼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앞에 산 자가 되게 하시며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상 이외 주께서 새롭게 지으실 새로운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따라 사랑하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은혜에 따라 죄를 쌓아가고 미워가며 그러므로써 주 앞에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온즉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귀한 진리의 깨달음이 바로 이 같은 모든 일의 시작이요 전부인 줄 아옵나이다. 주 앞에 간과없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심의 뜻에 따라 이미 선한 역사를 베푸신 그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베푸심으로 우리 심령의 말씀 가운데 기쁘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인생을 또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저희가 주의 말씀 알기를 원하옵나니 마땅히 알아야 될 신앙의 도리와 그에 따라서 순종해야 될 이유들을 찾아가고 심령의 것을 기쁘게 받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시작 이전과 마친 그 이후가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요. 아마 여러분이 가진 책이 옛 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새로 편집된 책이 있고 그럴 텐데 어쨌건 어딜 펴시면 되냐면 16장 웨슬리 신앙 고백의 16장 옛 책의 과로는 15과 선행 부분을 공부할 차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교재는 196페이지, 신교재는 제가 모릅니다만 16장 선행 부분을 펼치시면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어딘지 아세요? 책이 없으신 분은 저 뒤에 가면 책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현진아 권사님, 왜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죠? 이따 일찍 나가셔야 돼서 그러신가요? 앞에 자리가 다 비었을 때도 뒤에서 다섯 번째 줄에 네 분이 또르르 앉아서 요지부동이세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실 것이라 제가 생각해요. 자, 16장 선행. 일단 제1항과 2항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뜻을 잘 헤아려 보도록 하죠. 자, 1항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단지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킨다. 성경의 보증이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 의한 것이나 선의를 가장하여 사람들에 의해 고안된 것들은 선행이 아니다. 지금 1항에는 선행에 대한 정의를 한 가지 내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며 행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한다. 그런데 선행이 아닌 것은 뭐냐? 만일 성경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증해 준 것이 없이 그저 자신의 열심으로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신이 그것이 선하다 생각하여 자신의 고안을, 자신이 계획을 세워 의도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생각을 만들어내어 행한 것들은 선행인가? 선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1항에서 지금 선행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이 기준점이 뭐라고 제시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면 그게 선행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으면 그것이 사람의 생각에 선하다고 여겨질지라도 선행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게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선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기회가 열려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성경적 의미에서의 선행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표정을 좀 쳐요. 어려운 얘기한 거 아닌데 왜 표정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계신가, 저에 대해서. 그 아니죠. 자, 표정을 쳐요, 이렇게. 아, 이해가 맞으면 밝게 웃고, 아닌 것 같으면 인상을 확 찌푸리시고. 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다라는 기준이면, 그렇지 않은 것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고안해 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자기 남들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선하다를 판단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선행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 부담이 없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경우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알지 못할 것인즉 따라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나 가능성이 없죠? 인식론적으로 그 자체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자신이 양심에 따라서 도덕적 교양에 따라서 우리가 다 선하다고 인정할 만한 일들을 나름대로 행하더라도 그것이 선행으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그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네, 과연 그런가? 그럼 예수 아는 사람만 착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착한 사람일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생 내 양심껏 살아왔고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칠 만한 아무 일도 한 적이 없으므로 나로서는 어떻다? 내가 굳이 예수를 믿고 뭐 죄 용서를 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 나갈 필요가 없고 당시 말하는 복음이라고 나는 상관없다고 말하는 바로 우리 남편.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아들,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분들이 선한가? 자, 이 문제는 기독교인의 독선의 문제와 맞물리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만 의롭고 선한가? 라는 독선의 문제 생기고, 실상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삶의 그 내용을 드러내고 보니까 우리 옆집 사는 다섯 가정의 교인들은 삶의 내용이 형편없고, 왼쪽으로 옆에 사는 다섯 가정은 잘 살더라, 착하게 살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세상적으로 아는 것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일반 자연 양심과 도덕에 있어서 더 탁월한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러면 이 기준에 따르면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선행을 한 사람이지 않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의를 그러면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죠. 그런 걸 마음에 의문으로 가지시고 2번을 보죠. 2번. 네. 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이크가 울려요. 안 계시나? 예. 선거선 사무실에 다녀. 예. 들었습니다. 그래, 2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이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이요 증거이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 선행을 통하여 그들의 감사함을 표하며, 첫째, 둘째, 그들의 확신을 견고케 하며, 셋째,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며, 넷째,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돋보이게 하며, 다섯째, 대적자들의 입을 막고, 여섯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거기 줄을 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기 원하는 선행은 영생을 얻는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인 영생과 선행은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다. 어떠한 연관을 갖고 있나? 그 연관을 풀어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맨 밑에 줄에 나와 있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음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선행은 거룩한 열매 맺음인데, 이 거룩한 열매 맺음은 그 구원의 최종적 결국으로서의 영생의 현세적, 현재적 반영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한 가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 영생을 소유한 그 자의 현재적, 현세적, 현재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의 비추임, 반영이 바로 무엇이다? 신앙의 거룩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요. 그 열매가 하나의 고리가 되어지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최종적 목적인 영생으로 연관관계를 갖는 선행의 의미를 잊게 되어진다. 그러면 거룩한 열매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거기에 한 여섯 가지 정도로 표현되어 있었죠. 첫째는 감사함을 표한다. 무엇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았음, 신앙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확신이 선행을 통해서 견고케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적, 즉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뒤집어 무엇을 행치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선행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되어지죠. 형제들에게 선행은 어떤 결과를 갖고 와요? 상원의 덕을 세워주죠. 그 사랑의 관계로 화합하게 하죠. 사랑으로 연락하게 한다 말하죠.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돋보이게 한다. 내가 과연 복음을 믿는 사람인지에 대한 나의 신앙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하나의 적극적 증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선행을 행함으로 인해서 과연 불신자들이 저자가 과연 복음을 믿는 자구나 라는 나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대적자들 입을 막고 그러므로 그들의 악행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내가 선행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정적 측면에서는 그들이 바로 악한 자임을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선행입니다. 근데 이 선행이 이항에 절절히 자연스럽게 풀어나 있었지만 일항에 비추어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것이 무엇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연적 도덕적 양심과는 분명한 구별을 갖는 것이라.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과연 선하도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실 만한 그런 것들은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적 영적 동기나 상태도 함께 아울러 보시면서 선악간을 구별하신다라는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슨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라는 측면에서의 선하다 악하다라는 외적 행동의 실용적 평가를 넘어서, 이해하시겠어요? 외적 행동이 남에게 덕을 비쳤느냐 그렇지 못했냐라는 하나의 그 공리주의적 또는 실용적 평가를 넘어서서 나의 그 행동을 유발하게 된 나의 내면적 영적 심리적 상태가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 속에서 있어진 것이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종합적으로 보시며 선악 간에 판단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자기의 자연적 도덕적 양심에 따라 우리가 볼 때 덕을 세울 만한 좋은 이웃에게 결과를 미칠 만한 덕행을 했을 때의 그들의 선을 가리켜서 우리가 선이 아니라고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은 어떤 의미의 선이냐면 하나의 도덕적 선이다라는 의미로 하나의 그 카테고리, 범주를 만들 수 있어요. 개념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 가능한 도덕적 선은 그 사람이 얼만큼 양심에 충실한가, 아니면 사회가 규범으로 세운 법에 얼만큼 자기가 신실히 반응하는가 라는 것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져요. 그런 도덕적 선 외에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란 그것 자체로선 선이 될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선은 영적 선이라는 것이에요. The spiritual goodness니까 영적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영적인 관계성에 비추어 그것이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라는 의미에서의 영적 선이란 기준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착하다 착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그 범위를 나눠보는 것이죠. 하나는 무슨 선이요? 도덕적 선이 있고 그 위에 무슨 선이 있어요? 영적 선이 있어요. 10계명을 보게 되면, 10계명을 보게 되면,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 그 내용 전체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은 부모 공경, 살인 금하고, 가늠치 말라, 또 뭐예요? 거짓 증언하고 남의 것 탐하지 말고, 또 뭐 있어요? 응? 뭐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말했다고 해요. 그런 여섯 가지 육계명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의 성경 외에 다른 종교나 일반적 가르침에서도 어떻게 해요? 확인이 되어지죠. 부모 공경은 어디서나 칭찬받는 덕목이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남의 거 훔치지 말라, 거짓 맹세, 이렇게 되나요? 다단한 거죠. 이것들은 기독교가 아닌 일반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다 권덕하고 있는 좋은 가르침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0계명은 그 위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은 다 하나님과의 신앙적 요소를 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영적 선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도덕적 선이다.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확한 구분은 못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영적 선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무엇과 구별해서 도덕적 선과 구별의 영적 선이라 말씀드린 것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갖는 종교적 활동을 하지 아니하면 도덕적 선이고 그것을 해야만 영적 선까지 행하는 것이므로 기독교적 종교 활동을 하면서 양심적으로 살 때 도덕적 선도 충족하는 것이고 영적 선도 충족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다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나의 기계적이며 습관에 따라서 일하면서 자신 안에 뭐가 생겨요? 내가 불공을 들이듯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불교적 계명처럼 내가 교회 일원으로 어떤 봉사활동하는 것 하나하나라는 종교적 계율을 행한 것 자체가 나의 뭐에 대해요? 영적 선에 자기 의의가 돼버리게 되죠. 껍데기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실정은 어떻게 돼요? 봉사활동하면서 옆에 봉사하는 암흑의 집사를 쿡쿡 찌르는 거는 하루 죄책을 안 갖게 되는 거죠. 봉사활동 한 것으로 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있는 종교활동이 자신에게서 영적 선을 이룬다라는 심각한 오해 속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는 참으로 복음 앞에 중생자가 누려야 될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로만 살아간다는 사실, 십자가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 그럼 십자가라는 것은 왜 예수님뿐인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임을 주께서 전제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게 예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소망의 길이 없음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인식이 없으면 십자가는 나와는 어떻게 돼요? 상관이 없게 돼요. 하나의 치장이 되고 말거는 거예요. 무슨 치장? 내가 예수 교회에 속해 있다는 하나의 배지예요. 하나의 겉으로만 배지일 뿐 실제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인가에는 내면적 영적 관계는 완전히 망각되거나 무식한 상태로 지나갈 수 있게 되어서 평생의 신앙의 열심이 그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쫓았으나 지식을 따라 행한 것은 아니라는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죄한 유대인의 그 모순성에 빠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잘못되면 종교 생활을 왕성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신앙인 줄 착각하고 그런 착각한 사람은 내면 안에서의 참된 중생의 회개 경험을 갖지 못했은 즉 복음을 이해함이 피상적이 되어지니까 그 사람이 착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전부 뭐예요? 자연적, 도덕적, 양심적 선의 자기 의지요 극복의 노력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착하게 사랑해야지라는 원칙은 동의하지만 행할 수 없다라는 앞에서는 박수치기는 맞죠.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된 예수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온전한 순종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뜻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 없다 할지라도 원리조차 모르게 되어지는 일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선이란 뭔가? 도덕적 선과 구별된 영적 선이라는 건 뭐냐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아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그 5계명부터 10계명을 통제하는 원천적이며 키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링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란 신앙적 요소 때문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일면 도덕적 교훈 같은 그 교훈이 우리 안에 가능성을 드러나며 그 교훈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여 적용점을 확장해 나가는 기원이 되며 원동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무지무지 죽으라고 미워해놓고도 살인죄를 범치 않았다라는 그런 6계명부터의 자신의 양심의 자유함을 가질 수가 없는 신앙인의 이유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1계명부터 4계명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바른 이해, 그걸 기초로 하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바른 정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질 때 비로소 살인치 말라, 간음치 말라라는 그 주의 교훈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달으니까 마음으로 음란한 죄가 곧 하나님 앞에 간음한 죄인 줄 알고 양심의 더러움과 하나님의 용서의 그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절들이 깨닫게 되어진다 그 말에 그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므로 선행이라고 할 수 있는 비로소 하나님 보실 때 신앙에 기초한 도덕적 선행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적 양심적 노력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모양은 장로요 목사요 권사인데 이 복음의 원리에 아주 연약하거나 무식하면 그런 종교적 활동에 따라 어떤 기능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행할 때 도덕적 양심에 따라 존경받을 수 있을 만한 덕목을 세울지 몰라도 급기야 신앙의 위기가 와서 과연 우리가 왜 예수 십자가만이 생명인가라는 그 복음의 결정을 놓고 생애 최대 위기 앞에 딱 갖다 대게 될 때 생각지도 못하는 복음의 무지한 작태가 나타날 수도 있게 되어져요. 충격이 되어져요. 저분이 복음을 아는 자였나 그럴 수도 있다게 되네. 이건 아주 예민한 부분이요. 스스로 말씀 앞에 즐 자기 성찰이란 과정을 밟아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회개하여 십자가에 의지하는 자인데 회개라는 것은 철저한 자기 성찰이라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자기를 스스로 비춰보고 돌이켜 반성하는 자기를 향한 영적 성찰이라는 심리적 과정, 그 작용이 없이는 어떤 의미에서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회개는 엄마 나가 잘못했어요라는 단순한 어떤 범과 사실의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한 자기 반추예요.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곱씹어 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어떤 자인가? 어떤 자인가를 자기 입장에서 자기 행동을 평가하고 합리화하며 아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자기를 비춰보면서 놀래고 충격 속에 떠는 거예요. 그 자기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자인가를 율법이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순간 끝없는 절망의 나락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끝없는 늪의 수렁 속에 빠져버리는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날마다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생명 외에는 나를 지탱할 수 없음을 알면서 그럼 내가 어찌 살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순종적 믿음의 행보가 내면적, 외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를 가르쳐 뭐냐면 선행의 모습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선행조차도 연약하고 추해서, 다시 말하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 선행조차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선행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만한, 어떤 대가를 요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한 것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비춰 그 의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 선의 가능성을 내게 열어주신 복음을 생각하며 감동하며 찬송하며 오늘 또 하루 살아가고 또 하루 살아가고 그러는 것이죠. 그 신자 속에 이루어지는 선행의 모습이요, 그 성화적인 모습이,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자의 내면적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죠. 늘 하나님과 교통이 주고받고 있죠. 항상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자기 행동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성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시 하는 거죠. 이 인격적 교제가, 이 생동감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지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신자가 누리는 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환이죠. 이런 하나님과의 교통의 관계가 닫혀버리게 되어지면요, 그러면 어떤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항상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양심을 쥐어짜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양심을 쥐어짜르니 그 양심이 얼마나 더럽혀진 양심인데 쉽게 그 짜서 깨끗한 물이 나오겠어요? 더러운 양심을 짜면 깨끗한 물이 잘 나옵니까? 안 나오죠. 성경은 뭐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주께서 비유하셨죠. 유명합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소금이요, 빛됨에 대한 그 비유의 신자의 삶과 관련된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 것의 내용이 뭐냐? 그 밑에는 뭐라 나옵니까? 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 이게 오늘 공부하는 선행입니다. 주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 빛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즉 기독교인이요, 신자인데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대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한 행실을 세상의 비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오직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소금이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면서 분명 어떤 특수한 의미에서 제한을 두고 있어요. 범위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세상 전체가 소금이 아니고 세상 전체가 빛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너희만 소금이요 세상 가운데 너희만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만 빛인데 빛된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너희가 아닌 빛이 아닌 세상 가운데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착한 행실의 가능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신자에게만 제안하고 있는 것이. 왜 주님께서 착한 행실을 신자에게만 제안할까? 그 착한 행실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이죠. 거기 정의가 있는 것이죠. 이 착한 행실은 단순한 양심, 썩어져갈 양심의 결과가 아니고 이 착한 행실은 그가 착한 행실을 낳게 된 전제가 있는데 그 찬송순에 나온 팔복의 내용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즐거워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인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자는 복이 있다. 의와 핍박한 자는 복이 있다. 이 팔복이 말하고 있는 신자의 하나님과의 내면적 복음을 위한 교통, 그것 자체가 외면적으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그 자체의 삶의 행실이 빛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빛으로. 그 이 빛됨은 우리 안에 복음의 이해로 인한 신자됨의 모습의 자연적 발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없는 자라는 심령의 가난함과 그 의의 없음에 대한 애통, 내가 의의 없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섭리만을 의지해가는 의미에서 모든 일을 주께 맡기니 내가 나를 주장하여 앞에 나서지 않으므로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비출 때 어떻게 돼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없는 의 때문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하나 앞에 안타깝게 부르짖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자신을 충족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 앞에 의를 사모하는 자요. 화평케 하는 자요. 마음을 청결케 하는 자요. 그런 모든 자가 의 때문에 핍박받는 모든 모습, 그래서 자신이 긍휼을 입은 자기 때문에 긍휼을 입을 수밖에 없는 삶의 태도, 마음의 작동, 그 모든 전체가 하나님과의 경건성이요. 그 경건성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죄란 무엇인가에 불경건과 불의가 하나로 묶여져서 죄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불경건과 의로운 행동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에요. 태초에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창세기 3장에 이제 그 사건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뭘 따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그걸 따먹은 게 왜 죄죠?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죄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불순종했다는 의미에서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결국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아, 유치부부터 다시 해야겠네. 에덴 동산이 있어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뭘 따먹었을까요? 하와는 그걸 왜 따먹었을까요? 먹고 싶어서. 그 뭐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먹고 싶은 건 다 먹어도 되나요? 아니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먹고 싶은데 따먹지 말라 하셨네. 먹고 싶은데 따먹지 말라니까. 먹고 싶은데 따먹지 말라니까. 먹고 싶은데 따먹지 말라니까. 그럼 이 갈등 관계 속에 생각해보세요. 먹고 싶은데. 먹을래. 안 된다. 먹고 싶은데. 이 갈등 관계 속에 주고받으면서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대로 할래가 되죠. 그 내 마음대로 하는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은 나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당화되죠? 하나님은 왜 나빠? 뱀이 미혹을 했죠? 따먹으면 어떻게 되게?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은 내가 따먹어서 하나님 될까봐 질투했구나.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관념을 뒤집어 버리죠. 하나님은 더 이상 하와가 그걸 따먹는 자기의 욕심, 자기 행동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신의 논리적 근거를 어디다 뒤엎어 씌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뒤집어 버리는 걸로 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해요. 하나님은 나쁜 분이에요. 하나님은 질투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따먹으면 죽는다고 나한테 말한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옆에서 계속 사탄이 부추긴 거죠. 그거에 따라서 하와는 지금 따먹을 이유를 생겼어요. 하나님 나쁨으로 따먹는 내 마음은 정당해요. 내 행동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나의 행동이 옳고 그름을 누가 결정해요? 내가 해요. 나의 행동에 옳고 그름 선이냐 악하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게 세상의 양심이에요. 세상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법도를 심어놓으셨어요. 로마서 2장에 가면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그의 선악과 행실을 판단할 것이요, 이방인에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무엇이 율법이 되어진다? 양심이 율법이 된다. 그래서 우리 양심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율법의 흔적들을 신경 심어놓으셨죠. 그러나 양심을 거슬리면서 행하는 일들도 인간 세상 속에는 의롭다 하는 자기 기준들을 갖고 있어요.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옳아요? 그 틀려요?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죠. 근데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정한 기준에 따라 그게 옳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법도를 떠나서, 즉 양심의 소리를 죽여가며 양심을 뒤틀려 왜곡시켜 가면서 나름대로 인간이 세우는 윤리적 규범이라는 것이 이 사회 속에 곳곳에 변질된 모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에 따라 우리는 많은 교육을 받고 살아가면서 상당 부분의 죄와 타협된 형태로서 최소한의 질서 유지 외에는 다 인정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숱한 죄악들의 요소가 그것에 가득 차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할 때, 성경에 보면 그걸 악하다고 말할 때 그들은 발끈하며 나오는 게 뭐예요? 네가 뭔데? 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옳다 하는 건데 네가 뭐냐? 다시 말하면 성경을 떠나면 오직 선악간의 의의 판단의 최종적 기준은 어디에 있다? 사람에게 있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죄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을 한번 가죠.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18절에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동그라미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분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무엇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첫째 뭐예요? 경건치 않음, 불경건이죠. 또 뭐죠? 불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결국 불경건과 불의는 하나로 묶여져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불의의 판정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그건 떠먹는 어떤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을 어겼다는 의미에서 불의한 행동이죠. 그런데 그것이 불의한 행동을 가능케 한 그 내면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영적 동기가 왔어요? 하나님은 나빠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하나님은 틀렸어라는 하나님과의 영적 경건의 관계가 뒤틀려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금하신 법을 어긴다는 불의가 나오게 된 거예요. 불경과 불의는 그냥 하나로 묶여지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 모든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닌 자에게 인류 모든 자가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경건천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났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모두 이것은 불경건의 죄악의 결과로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의한 죄악의 모습들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으니 마음의 정욕, 죄의 정욕대로 그들이 살아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피조물을 종을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악행을 범하게 되었다. 26절 그래서 그 결과 나타난 인류의 범죄가 무엇인가? 조목조목 26절 27절 28절 29절에 계속 나타나죠. 32절까지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두고 계세요. 결국 죄가 그렇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의롭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은 사람이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심성이라 예레미야 17장에서 말씀하셨고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하늘 아래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결국 그 어떤 인간의 전체 부패상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 질서와 역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어장처로 남겨놓은 양심의 흔적과 기초적인 윤리의식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어떤 덕행은 인간의 삶의 터전을 어느 정도 유지해가는 의미에서의 제한적인 선에 불과하다. 그것은 도덕적이며 양심적 선에 불과한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만한 구원론적 의미에서의 자신의 영생의 공로를 얻을 만한 시작을 안 하면 끝까지 안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저 밖에서는 소리 날 때까지는 내가 얘기한다 이런 이제 기준을 갖고 계세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분명한 정한 시간이 지났어도 끝까지 이제 계시죠. 예배소서 한 2장을 볼까요? 예배소서 2장. 자, 그러면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건을 통해서 본질상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열매 그것으로서의 선행 그것들은 우리 신자가 피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그것을 열매 맺지 않고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없어요가 바른 생활 문제처럼 쉽죠, 답은. 그러니까 신자가 열매 맺는 선행의 열매를 맺음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정답은 뭹니까?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그럼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경건한 신앙적 영적 관계를 기초로 그거로부터 비롯돼 나오는 무엇일까요? 선행의 삶들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 하고 계시겠죠. 아니 하고 계세요. 자 우리 하고 있다 이렇게 가슴을 쥐었어요. 스스로 아부하면서 이렇게 나는 하고 있어 이렇게. 자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죠. 크고 작은 일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 십자가의 긍휼을 안 자로서 내가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늘 그 의식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행이라 말하는 어떤 일들의 발로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삶. 그러니까 시편 14편 1절을 가게 되면 악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자여 시편 36편 1절과 시편 14편 1절을 비교해서 종합하면 바로 악인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여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여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여 그러면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목전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식이 없는 자예요. 근데 신자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목전 앞에서 자신이 살고 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을 지금 누구 앞에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날 보고 계시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계실 때 공부 열심히 떠들다가도 열심히 하잖아요. 자습 시간에 선생님 나가면 탁 돕고 야 이러다가 선생님 오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는 거니까 늘 하나님이 선생님이 보고 계신 것처럼 공부하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근데 이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아 싫어. 이건 누가 그러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죄인이 그래요. 왜 그렇죠? 아담이 피했잖아요. 죄를 보고 나서 하나님과 늘 교통했던 에덴 동산의 그 투명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교제가 완전히 단절됐음에 대한 모습이 뭐예요? 아담이 숨어 피했죠. 피하니까 주께서 부르니까 네가 숨었나이다. 주께서 주님 두려워서 내가 죄를 범했음을 숨었나이다. 이게 숨어버린 것, 하나님의 눈길로부터 숨어버리는 것, 그 같은 이 마음의 부담과 역사는 죄성에서도 옵니다. 신자가 온전한 의의 성품을 100%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부터 피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성품에 따라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피할 수 없고 하나님 날 보고 계시고. 자 그렇다면 신자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움과 영원한 저주의 위협을 느끼는가? 아니면 책망의 견책의 징계의 아픔을 느끼는가? 거기서 완전한 차이가 나타나죠. 신자는 징계와 견책과 책망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지 영원한 저주의 멸망의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니죠. 왜 그렇죠? 왜 그래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죄 용서의 사함을 약속을 보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그 약속 믿고 하나님 목전에서 사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여, 용서 받은 자여, 죄범할 때 다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자로서 하나님 목전에서 사는. 악인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저보다 신자로서 사실 여러분이 의식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신앙적 의식은 영적 새 생명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결국 하나님을 자꾸 일깨워주는 역할을 내면에서 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교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신자로서 착하게 살고 계신 거죠. 착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조금 더 착해지자는 게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 착한 일은 좀 이따 나올 때 자꾸 뒤범벅이 되니까 예배소서 2장을 아까 우리 보자고 그랬죠? 우리가 신앙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절대 요소로서 선행을 신앙인의 신앙 표현으로 담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배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자란 말이죠. 근데 그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자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을 또 어떤 조건에 붙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신 선한 일은 오직 어디서부터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선행이 선행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우리의 선행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여전히 우리가 완전치 않아요. 완전치 않지만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선한 일들을 비록 완전치 않아도 그를 완전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이 아시겠어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말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선행의 가능성 자체가 어디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심으로도 와요. 그러니까 실행의 가능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이루어진 결과도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는 모습의 의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인으로서 부르심 받은 인생,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될 목적이요 표대가 되어지는 것이. 7항을 보세요. 7항 뒤로 쭉 넘어서 16장 선행에 대한 맨 마지막 항 7항을 보십시오. 자, 7항을 보셨어요? 자, 같이 읽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위들은 가령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요 그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하고 유익한 것들일지라도 그것들이 믿음에 의하여 청결케 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말씀을 좇아서 올바르게 행해진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죄악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그 같은 행위들을 그들이 게을리하게 되면 그것은 더욱 죄악되며 하나님을 더욱 불쾌하게 하는 것이 된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지금 읽었던 7항의 내용은 아까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그 중생치 못한 일반적으로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자도 안 썼네요. 이럴 수도 있구나. 쓰기가 부담되게 멀리 계시면 안 보여서. 이제 그 뭐가 있죠? 뭘까요? 이게 뭘까요? 어항이에요, 어항. 이 어항에 뭘 담았냐면 물을 담았어요. 자, 그리고 잉크를 떨어뜨려요.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가 어떻게 돼요? 주주주주 이렇게 이제 번지겠죠? 이 번져진 상태가 인간의 타락한 상태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잉크는 여기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 번지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마음의 생각과 행위 전체 속을 다 부패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죄의 오염 상태. 죄의 오염 상태지만 이것은 물에다가 뭘 더했냐면 잉크를 더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항에다가 아예 처음부터 다 뭘로 채웠을까요? 네, 전부 잉크로만 채웠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것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하죠. 인간의 선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아요. 인간 사람이 완전히 타락하여 그 탱크 안에 완전히 잉크만 꽉 차있는 상태가 죄악의 덩어리요 사탄의 역사예요. 이게 사탄에 대한 하나의 뭐가 될까요? 그 하나의 그 품성, 평가가 되면 영적 성격이 되어지면 이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인간의 모습 속에 이 전체적인 죄의 부패한 모습이 있어서 이것이 전적으로 인간이 타락해 있다라고 말해요. 이 타락한 결과는 특별히 어떤 것과 맞물리냐면 하나님의 영적 선의 측면에서 완전한 오염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므로서 도덕적 선에 있어서 뭐가 돼요? 세모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 선이 다 빵점을 맞으니까 도덕적 선이 뭐가 돼요? 매우 연약한 상태로만 겨우 남게 되어졌어요. 그게 바로 이런 상태예요. 사탄에게는 뭘 기대할 수 없어요. 둘 다 빵점이에요. 영적성도 빵점, 도덕성도 아예 사탄은 마귀는 그렇죠. 이 마귀가 미혹해서 자기처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선의 흔적은 아직 있죠.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감치 않고 이렇게 인과 풀어진 상태 정도 있는 것,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도 은총의 흔적을 남기셔서 완전히 이렇게 되지 않도록 붙잡아 두시는 역사의 은혜 때문에 이만큼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생치 못한 자 치랑에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 기쁨을 줄 만한 것일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떠냐? 그런 자는 이 전적 타락한 부분의 모습이 여전히 역사할 수 있지만 이걸 정화시킬 수 있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게. 표백제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정화제가 이제 들어가, 성령님 역사가 들어갔다. 작동하고 있다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작동하는 그 주변의 강력한 역사, 그거는 뭐예요? 그 순간순간. 이걸 만약에 공간적으로 표시한다면 어떤 순간은 어떻게 돼? 우리에게 의의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나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부패한 성품이 완전한 잉크빛이 다 걷어진 완전한 깨끗한 청결한 물의 상태처럼 인간 영혼이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연약한 의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아닌 것들은 중생자가 아닌 자들의 불의한 도덕적 선은 그 자체로 일반적 은총에 따라 어떠한 의미가 매우 제한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에 받으실 만한 것들이 되지 못한다라는 뚜렷한 정리를 지금 16장 7항에서 해놓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상처는 뭐냐면 이 악인들 사이들 가운데서도 어떤 자는 더 잉크빛이 더 더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실제로 더 사탄에 가까울 만큼 더 더러워진 자들의 경우는 악이 더 준엄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좀 덜할 것이라. 그래서 거기서는 그 악인의 경우도 도덕적 선에 있어서 이 상대적 차이를 성경이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7항 속에 그렇게 고백을 해놨죠.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모순성, 자신의 본질상 죄악됨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요한복음 16장 2절에 큰 신앙적인 오도가 나타나요. 자, 같이 읽을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즉 출회란 것은 출교와 같은 것인데 이제 구약 교회, 예수님 당시의 교회였던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그들의 회당으로부터 그 회원권을 예수의 제자들로부터 박탈해버린다 그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섬김의 예에 제자들의 믿음이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많은 악인들이 자신들이 복음을 굴절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성경적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당한 자기의 해석에 초점이 맞춰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옳고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틀렸다라는 식으로의 배척이 있어지게 될 것이라. 이것은 실로 중생치 못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근본적 선악 간의 판단의 오류성을 지적해주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가게 되면 로마서 10장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가로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 지식을 조춘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은 내가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지식을 조춘 것이 아니라 성경의 바른 복음의 이해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함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렸다는 말은 자기 의라는 것은 도덕적 자기의 선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론적 해석을 넘어서서 일반적으로 결국 선악 간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라는 판단을 자기 해석에 따랐다라는 거죠. 성경적 지침에 대한 해석적 지침을 다 무시하고 결국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표준을 세워 성경을 거기에 맞추며 자신을 의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했던 그 원리의 계속적인 타락적 굴절된 적용의 모습으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을 때의 유대교들이, 유대인들이 그랬다. 실제로 그들은 복음을 다, 구약성경의 복음을 손에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의 참된 복음의 의미를 해석해내며 실패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을까요? 365페이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것은 열납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행으로 인정하실 만한 그런 것이 되지 못한다. 무엇이 없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다. 믿음이란 조건이 거기에 붙게 되어져요. 그 일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원리에 따라 순종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열납받으실 만한 것이요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믿음이란 조건이 붙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가보면 로마서 8장 8절에 249페이지 자 기록되기를 읽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1차적으로 육신에 있는 자들이란 것은 그 앞 7절에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는 육신의 생각, 4절에 육신을 좇는다는 것, 그렇게 놓고 나서 그 앞에 나가면 7장, 로마 7장과 연결되면 죄와 사망의 굴레에 쓰여져 자신이 선을 행하기를 원치 않고 죄의 법 아래 굴종되는 그런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가리키고 있죠. 육신, 그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측면에서의 죄성을 향한 어떤 그 탐심을 넘어서서 그 전체가 바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걸 총괄적으로 전제하면서 로마서 8장은 구체적인 대목을 논리에 따라서 그 맥락에 따라서 지금 그 7장과 연결되어 구원론적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과 의에 따라 경건의 생명을 입지 못한 자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실제로 도둑질한 게 우상숭배냐? 우상숭배는 우상을 형상화시킬 그 앞에 절하고 예배해야 우상숭배 아니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가 다 결국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원칙적으로 하나님과의 경건한 관계에 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경건한 관계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섬김에 대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비록 종교적인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지고 자기의 의 안에 갇혀버린 모든 것들은 그것이 굴절된 종교 형태로 나타나건 나타나지 않건 결국 원리적으로는 뭐가 되면 하나님의 배반한 우상 숭배가 되어지므로 결국 그러므로 자연적 도덕적 양심에 따라 이루는 그 행태가 우상 숭배라는 큰 한계적 굴레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분명한 제안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의 간디 선생이 히틀러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도덕선에 대한 가치를 전면으로 백지화시켜서 쓸데없는 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반 도덕적 성과 윤리의식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보편적으로 제자들에게만 특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역사는 일반 은총적 역사이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귀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 성령께서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태와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하물며 주의 은혜를 알아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어찌 살 것인가 라는 하나의 반계, 우리를 돌아보는 또 하나의 뭐가 될까요? 거울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직접적인 하나의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는 거울이 되듯이 주변에 있는 양심의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양심이 우리에게 울려주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흐림이 하나 거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사망. 200페이지 3항을 봅니다. 옛 교재는 200페이지고요. 새 교재는 200페이지가 아닙니다. 찾아보세요. 16장 3항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 외에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되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부릴 듯하게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경건의 관계, 하나님과 영적 교통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행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되어지면 그 선행은 우리로부터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바깥으로부터 그것이 오는 것이므로 우리의 바깥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그리스도의 영께서 실제로 우리의 선한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이끌어주신다. 그리스도의 영은 곧 성령님과 일을 같이 합니다. 즉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나사렛 예수로서 행하신 일들이 그리스도로서 행하실 기능을 스스로 짊어지셔서 나사렛 예수에서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께서 행하신 이 구원 사역은 곧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하신 일들을 직접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곧 메시아라고 고백할 때 우린 조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적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었죠. 그럴 때에 그가 행하시는 육신상에 입고 행하신 일들은 성령님의 제3위 하나님께서 직접 담당하시는 일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시는 일 그 자체는 성령께서 하신 일과 같이 되어져요. 요한복음 15장.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 선행관에서 분명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지죠. 15장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잘 보세요. 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농부인 아버지께서 포도나무에 있어서 제하여버리는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어떤 가지가 제하여집니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하여지죠? 그 제하여진 가지들은 과실을 더 맺게 하려고,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떨어져 나가는데, 과실을 맺는 가지는 어떻게 되죠?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일을 어떻게 하죠? 깨끗해 하죠. 다시 말하면 맺지 않는 가지는 끊어내버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가 더 양분을 풍성히 먹어 더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과실을 맺는 가지를 위하여 맺지 않는 가지는 끊어버린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온 깨끗게 하였으니라고 묘한 연결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하시면 열매 맺는 가지가 더 풍성히 맺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썩어져 버리니까 끊어버려서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가 더 풍성히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뭐냐면 너희는 이미 깨끗하셨다라고 말해서 마치 우리가 포도나무면 열매 맺는 가지가 많은 것처럼 연결되는 인상을 딱 준다고요. 그러나 실제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깨끗하여진 가지란 말의 뜻 속에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필연성에 대한 암시를 일단 깔아놓고 싶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4절에 말할 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맺는 일이 가능할 것이되 내 안에서 떠나 있으면 과실을 맺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하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만이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시면서 동시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과실을 맺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음에 대한 강조점도 같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과 열매 맺은 필연성은 하나로 만나고 있는 것이지 가능성은 있는데 열매 맺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선행의 16장 3항의 내용과 같아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를 의미하죠? 그건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15장 이하를 계속 읽으면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다? 마태복음 5장에서 착한 행실이었는데 착한 행실이 열매와 연관 되어져 있네. 그러면 착한 행실, 그 과실의 열매 맺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을 의식하고 9절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맺을 열매는 무엇인가? 12절 같이 읽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결국 사랑의 열매로 이어져요. 그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내가 곤고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그 자기 탄식 속에서의 구원의 탈출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는다는 것 그 안에 찾는다는 것이 칭의의 사건과 동시에 의롭게 되어진 자의 내면 역성하는 열매 맺는 삶으로 연결되어가는 기초가 되어지는 것으로 쭉 연결해 볼 때 또 의미가 좀 더 풍성히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2분 남았는데 2분 동안 4절, 5절, 6항을 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읽으면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4항을 읽죠.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할 사람일지라도 의무 이상의 공을 세운다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결코 행할 수가 없는데 이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마저도 그들은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5항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이나 영생을 얻을 만한 공로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행들과 장차 있을 영광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보태어 드릴 수가 없고 우리들의 전에 범한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만 우리의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들이 선한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에 의해 행해지는 까닭에 여러 가지 연약성과 불완전성으로 더럽혀지고 혼잡되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인간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는 것이라.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이 없거나 책망을 받을 것이 없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들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많은 연약성과 불완전성을 수반하고 있을지라도 성실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 제사를 드려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쁘게 흠양하실 만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제물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선행을 의미하죠. 그 선행이 믿음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1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참된 영적 선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는 우리의 착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선행이라는 영역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부터 쭉 이하 은사까지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죠. 5항에 나와 있는 것은 누가 보면 17장에 나와 있는 무익한 종의 비유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주인이 시킨 일을 다 종이 했다고 해서 그 종이 칭찬받을 이유가 따로 뭐 있겠느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라는 무익한 종의 고백을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순종, 선행이란 것은 구원받으면서 마땅히 해야 될 삶의 도리요, 신앙의 증거일 뿐이지 그 자체로 우리가 어떤 가치를 헤아려 하나님께 상을 요구할 만한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열납해주고 기쁘게 받아주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로서 받는 누리는 의의 은택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기뻐 받아주신 것 뿐이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상급을 요구할 만한 절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선행을 칭찬하시고 그것에 대한 상을 주신다면 그 상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셔서 성령의 은사로 그것을 이쁘게 보시면서 연약하지만 그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언약에 그 값에 따른 것이지 우리 때문에 우리 행위의 절대성태 된 것이 결코 아니라 그게 이제 5항과 6항의 내용이에요. 4항은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갖고 있는 오해를 4항과 5항에 연결시키는 부분에서 짚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조금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한 5분 이상의 시간을 써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그 설명 좀 하고 그 다음 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 신앙의 필수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복하는 그런 선행 가운데 있음을 우리와 밝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의 긍휼하는 긍휼과 자비를 맛본 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잘 깨닫게 하시고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참 회개의 빛을 비추시며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볼 줄 아는 자기 성찰에 성숙함이 있게 하시고 세상 속에 우리보다 선행에 앞서 나가는 그런 도덕적 선을 볼 때 우리가 또한 그들의 도덕적 선 앞에서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저의 모든 신앙 고백의 내용이 입술 뿐 아니라 내 영혼 내면으로부터 저 인격적으로 드러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그걸 통하여 저희들 믿음이 더욱더 확증케 되어지고 자라나게 하시며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십자가를 향하여 감히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더러움과 죄악됨이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사오니 그것이 주께서 말씀 가운데 가르치신 대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부르심의 목적인 줄 아옵나이다. 배우시고 깨우쳐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령이 순복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